오늘은 탄식 소리에 숨겨진 회복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다소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심판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49장인데요.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나라들을 보게 되면요, 46장에서는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51장까지 바벨론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된 메시지긴 하지만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회복의 메시지도 종종 던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심판하시고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사실 성경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하긴 하였지만 하나님은 열방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또한 열방을 통치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열방을 구속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이방 나라의 마음은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계속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9장에서는 이제 다섯 나라가 언급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암몬, 그리고 에돔, 다메섹, 그리고 가달가솔, 엘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인데요,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잘 정의한 찬양이긴 한데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열방에 새겼네. 세상이 그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뭐 대표적으로 이슬람 국가일 수도 있고요, 또 불교 국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힌두권 국가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나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하고, 또 기독교 국가, 예수님을 믿는 국가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과연 맞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이 여호와의 탄식으로 첫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2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여호와의 회복이 바로 6절의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암문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문의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성읍에 사는 것이 어찌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질문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식이 없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상속자가 없느냐? 그럼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상속받아야 되고 소유해야 될 땅, 원래는 가치파에게 선물되어졌던 그 땅을 누군가가 점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복하고 통치하고 상속하고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그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된 그 땅을 지금 누가 정복하고 있는 건가요? 1절에서 볼 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탄식하는 장면이 1절에서 나옵니다. 누가 점령했죠?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곳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말감, 원래 히브리 문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음, 그 다음에 기억, 미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말감으로 해석할 것이냐, 몰래고로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무슨 차이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감을 고유명사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일반 명사로 해석할 것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멜레크가 뭐죠? 왕이라는 뜻이에요. 즉 그들의 왕이 갓을 점령했다라고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말감, 밀감이랑 똑같은 단어인데요, 모음이 없으니까요, 밀감이 그들을 정복했다, 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왕이 정복했냐? 실은 밀감은 암몬 자손들이 섬겼었던 이방 신이거든요, 신. 그러면 신이 그 땅을 정복했냐?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보고 깊이 볼 때는 그들의 왕이 갓을 정령했다라기보다는 밀감이 그 땅을 지금 다 소유하고 상속하고 있다. 즉 우상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될 땅에 이방신이 가득 차여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여호와의 탄식이 바로 1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근거의 구절은 우리가 열왕기상 또한 열왕기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자식도 있고요, 유산받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된 건가요? 밀감으로, 밀감이 그 땅을 다 차지해버리게 된 거죠. 사실 이 차지하다, 점령하다 이 단어는 약간 유산, 그러니까 상속하다, 소유하다라는 단어로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야 될 그 땅이, 여호와의 백성인 그 백성이 여호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방신의 통치를 받아버리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린 이 지역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며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밀곰은 암몬 자손들의 대표적인 이름이었는데요, 제가 구절을 한번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혹은 3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이제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죠.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암몬 자손들을 위해서 지어진 그 산당은 누구를 위해서였냐면 이 밀곰을 위해서 지어진 거거든요. 5절에 보니까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당을 요시아 왕 때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누구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르가, 모압의 신, 어제 등장했었던 신인데요, 모압의 신 그무스와 오늘 등장하는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며,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당을 밀어버렸는데 또다시 암몬 자손들은 그 땅을 이방의 신노의 땅으로 가득 차게 내버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암몬 땅은 그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 동쪽에 있고요, 그 위에는 또 모압이 있겠죠.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인 긴장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통치해야 할 그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밀곰이 통치해버리고 우상이 통치해버린 땅이 돼버린 거죠. 그거에 대한 여호와의 탄식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예배해야 할 그곳이 이방신으로 가득 찬 상황이 돼버린 그러한 땅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는 쫓겨날 것이다,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걸 2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들이 무엇을 의존하고 있느냐, 우리는 암몬신 밀감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풍족한지 알아요? 골짜기도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군사력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야, 다 심판받을 거야. 그 다음에 6절에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회복시킬게.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심판 부분이 2절부터 5절까지 진행됩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여러 개의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뭐 라빠도 등장을 하고요, 헤스본도 등장을 하고요, 아이도 등장을 해요. 다 성인데요, 도시로 보면 됩니다. 암몬의 대표적인 도시인 라빠. 라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요르단의 암만이 바로 라빠예요. 그러니까 암몬의 수도가 바로 이제 라빠거든요. 라빠인 걸볼수 있습니다. 라빠를 중심으로 그 도시들이 있는데요, 그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오는 아이 성, 근데 이 아이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이성과 다른, 예, 아이라는 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헤스본, 어떻게 심판이 되는지 2절과 5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 그러니까 라빠라는 도시는 원래는 갓 지파에게 선물된 그 도시였었는데, 이젠 그 도시가 암몬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소유가 이제 계속적으로 긴장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소유권이 누구 것이냐, 그걸 가지고 싸우다가 이젠 이스라엘 것이 될 것이다, 그 너희들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고 하는 것은 이 라빠가 이제 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제 그 울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성벽이 있는 그 성벽까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헤스보나 너희는 슬퍼할지어다 하면서 헤스보는 넘어가게 됩니다. 헤스보는 라빠보단 조금 남쪽에 있는 도시인 걸볼수 있습니다. 그 도시는 그 도시들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굵은 배를 두르고 울부짖으며 애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의 작은 성읍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라빠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라빠의 작은 성읍들은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성은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한 작은 도시들은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왜 치냐면 자기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담장처럼, 그리고 자기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집마다 울타리를 치고 있는데요, 그거 역시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쫓겨날 거야, 더 이상 모을 자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울타리는 이 원래 양떼나 또한 다른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값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돌로 이렇게 만든 울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라빠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도시의 그 울타리도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지켜줘야 된 암몬신도 쫓겨나게 되고요. 어떻게 되냐면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그들이 믿고 있고 의존했었던 경제력, 국력,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경제력, 혹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마저 어떻게 되냐면요, 말감인 신과 그들을 섬겼었던 제사장과 그 고관들이 다 쫓겨날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4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패역한 딸이라는 것은 수사적으로 주변에 안문의 주변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무슨 경기도에 있는 일산 혹은 부천 그 주위에 있는 그 도시 정도를 이야기할 때 패역한 딸, 그 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어디에 무엇을 의존하고 있고 있냐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의존하는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또 이제 지리적인 좋은 상황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어찌하여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리니. 예, 그들은 더 이상 아무도 자기들을 건드릴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족한 거죠. 우리에게는 골짜기도 있고요. 자기의 지리적인 상황도 너무 풍부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5절에 꽝꽝꽝 나오는 거예요. BGM이 딱 깔린다면 엄청난 그 큰 소리와 함께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어지겠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울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힘, 지리적인 환경, 자신들이 믿고 있는 절대적인 그 신 밀감에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것들은 암몬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방에서 그들을 공격할 것이고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은 서서히 심판 당하게 되겠죠. 5절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환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통 바부 전환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전환법 그러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6절이 딱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지파를 공격한 나라, 이방 나라, 용서받을 수 없는 나라, 저주받아야 될 나라, 우리는 그렇게 단정 짓고 그러한 나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이방 나라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암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그 포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암몬만 보았지만요. 어제 본문 말씀인 모압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씩이나 뭐라고 강조하시냐면요. 내가 모압을 위해서 운다. 내가 모압을 위해서 운다. 내가 모압을 위해서 운다. 그걸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모압과 암몬은 어떤 사람들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소돔의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한 룻이 도망한 곳이 도망해서 누구랑 관계를 맺어서 난 자녀냐면요. 룻의 큰 딸과 작은 딸이 그 룻을 범해서 낳은 자녀가 첫째가 모압이고 둘째가 암몬이에요. 그 자손들이 지금 있는 자손들이거든요. 그들은 끄떡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던 나라죠.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암몬과 모압은 결코 유쾌한 나라는 아니에요. 끄떡만 하면 공격하죠.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요. 심판이 아니고요. 구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야 될 이제 우리가 특세가 이제 진행이 되고 특세가 끝나면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나라들 보면 참 독특해요. 힌두교의 대표적인 나라가 있고요. 불교의 대표적인 나라가 있고요. 또한 무슬림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끔 회의적으로 변할 때가 있죠. 그들에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20차 가든 그들에게 변화가 있나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변화가 있나요?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고 간증을 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맞출까 합니다. 저는 무슬림 사역을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슬림 사역. 그 아이들에게는 희망도 없고요. 소망도 없어요.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이면서 무슬림이거든요.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 더 이상 필리핀에서 살아있는 자녀들이었는데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몰래 주변 나라로 도망가죠. 도망가서 그 나라의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슬림들이에요.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가르쳐도 그들은 개종하지 않아요. 강력한 무슬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 자녀들을 1년 동안 가르쳐 봤는데요. 1년 동안 아무리 선물을 주고 사랑한다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쟤네들은 정말 저주받았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왜요? 이 땅에서도 그들은 잘 살아봤자 13살이 되면 공장 가서 5만 원 버는 게 그들의 인생이고요. 어차피 워크퍼밋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래, 이 땅에서 고생하면 하늘나라 가면은 보상이 있겠지. 아니죠. 무슬림인데 무슨 보상이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지 않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지도 않는, 아유 그래 너희들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한국에 돌아왔죠. 한국에 돌아오고 이젠 다시 구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어린아이들 사진을 봤었을 때 저에게 참지 못한 눈물이 계속 나기 시작을 하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주받아야 마땅한 그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 때문에 내가 왜 눈물이 나야 됩니까? 그들은 사랑한 적도 없고 제가 그들을 좋아한 적도 없고 사랑한 적도 없고 그들은 변할 가능성조차 없는 애들인데 이 눈물이 무엇입니까? 한참 울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용이야, 그 눈물이 실은 너의 눈물이 아니라 나의 눈물이란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만나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인도, 네팔, 혹은 캄보디아, 미얀마, 혹은 우상의 대표적인 나라 대만, 일본, 아무리 복음 전해보십시오. 변화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곳에 있는데 우상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와야 되는구나,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그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대감을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1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캄보디아 땅에, 미얀마 땅에, 네팔 땅에, 중동 땅에, 일본 땅에, 대만 땅에, 목포에, 장흥에, 그리고 통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환경 때문에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다, 예배이다.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정말로 우상 때문에 예배자가 한 명도 없는 그 땅 가운데 예배자가 한 명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주여, 조금 조금씩 그 땅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6절에 그 포로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사랑하시고 탄식하시고 오랫동안 아파하셨던 그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